오늘 우리들은 자동차의 편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승용차 혹은 차가 한 대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두 대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차를 타고 먼 길을 여행할 때는 주로 신호등이 없고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만은 가까운 시내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신호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고 노란불이면 신속히 지나가든지 기다려야 되고 빨간불이면 멈춰 서야 합니다. 이 신호를 따르지 않고 어기면 아주 위험하고 때로는 인명피해가 나는 큰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신호에 순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와 이웃,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의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때로는 개인에게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이 약속은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호의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제일 먼저 영원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 첫 언약, 첫 약속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변경할 수 없었던 언약, 약속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말씀을 파기하고 어기는 것은 불순종의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인간은 죄의 값인 죽음의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막이라는 불멸의 불변의 공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사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값없이 구원하실 것을 인간과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새 약속은 약속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온전히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약속, 새 언약의 핵심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이 있습니다. 그 확증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것도 약속한 거라는 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속의 약속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는 약속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죄를 사해 주겠다는 약속의 피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새 약속에 대한 확증의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예수님은 새 약속의 중보자가 되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리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새 약속은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죄로 갈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믿는 믿음만 보시고 최종적으로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 세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한 약속을 믿는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예요. 약속.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즉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황무오하여 믿을만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황무오, 오류가 없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믿을만한,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황무오하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모든 좋고 풍성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 예란 헬라원으로서 나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이라고 읽습니다. 예는 나이. 영어로 예스. 영어로 예스. 이것은 확실하다, 옳다, 동의하다, 의롭다, 옳다, 동의한다 이런 뜻이죠. 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다, 동의한다, 옳다 이렇게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를 그대로 엄역하여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쓰는 단어 아멘은 잘 알려져 있는 말이죠.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히브리 단어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아멘을 구구사전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구사전에 정의를 해놨는데 거기에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탄사로서 기도나 찬미의 끝에 그 내용에 동의하거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경사전에는 좀 다르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은 확정하다, 지지하다, 확신하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강한 소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의 사전적인 뜻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아멘에 대한 종합적인 뜻은 기도나 찬양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멘하는 그 성도에게 성취되기를 강한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그 기도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강한 소망, 아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끝이나 찬송 끝이나 말씀 끝에 여러분 개인이 선포하는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신구약 성경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32,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받고 믿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뭐 어기기도 하고 행편에 대해서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약속들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32,500개의 분명한 약속은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약속들이죠. 자, 예를 들면 제사함의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천국에서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 어려운 순간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약속,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등등 수많은 약속들이 신구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두 믿을 수 있는 틀림없고 정황무호하고 완전 무결한 약속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리라. 1점도 이루고 1획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1획도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예언하신 약속대로 다 성취가 될 것임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1989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도 8.2의 지진이 아르메니아를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진은 4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입니다. 폐허의 아비규환 속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이 아르망인데 자기의 아내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진이 막 끝나고 난다. 2층 건물의 학교는 이미 흔적만 남기고 있을 뿐 폭삭 내려앉고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등학생인데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던 아이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 속 어디에선가 고통받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머릿속에 아들과의 약속이 강렬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빠는 네 곁에 있을 거다라고 언제나 말해주고 약속을 했다면 아빠는 네 곁을 떠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빠는 네 곁에 있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부옇게 흐려진 시선 속에 산산조각이 난 폐허 더미가 보였습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아들의 교실이 있는 곳으로 향해 뛰어갔습니다.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학부모들이 뛰어왔고 비통에 차 절규하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계속해서 절규하는 목소리로 아르망, 아르망이라고 몸청껏 부르며 무거운 콘크리트 조각들을 하나하나씩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방대장이 왔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폭발이 계속되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어서 물러나세요. 어서 물러나세요. 라고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장이 또 소리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큰일 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위험합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곳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경고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콘크리트 조각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36시간, 만 3일, 날수로는 4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지친 팔은 후들후들 떨렸고 몸은 건방이로 쓰러질 듯이 어지러워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들 아르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해요? 아파해요? 아빠 죄예요? 아빠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면 틀림없이 저를 구하려 달려오실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빠는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말이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콘크리트 더미 속에 들려오는 이 아르망의 조그만 소리를 듣고 그의 아버지는 기뻐함이 힘을 다해 큰 소리를 물었습니다. 아르망, 그래 맞아. 너는 어떠니? 모두 몇 명이 거기에 있니? 33명 중에 14명만 남았어요.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요. 건물이 삼각형 모양으로 무너져서 저희들은 그 속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기쁨에 넘쳐 아르망의 아버지는 감기에 눈물로 말했습니다. 자, 어서 이리로 나오느라. 그러자 아르망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친구들부터 먼저 내보낼게요. 제 곁엔 아빠가 계시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르망이 폐허의 잔해 속에서 친구들과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자신 곁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 아버지와 아들 간의 평소에 한 약속도 이처럼 소망의 능력을 주고 변함없이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은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이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가고 우리에게 믿을만 하다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그리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소망을 할 때 천사가 떠나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너의 몸에서 성령으로 형태된 아들이 태어날 거라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내 몸에서 성령으로 형태된 메시아가 탄생할 것입니다. 라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는 것.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19절 20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에게는 예, 아멘,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노가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예언은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고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믿고 순종만 있었지 아니요, 노라고 하면서 불순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얼마든지 이루고 성취가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자세는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취가 되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혹시 약속한 것을 시근해서 지키지 않지만 요즘 뭐 인터넷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내 문자 씹었다고 하더라고요. 답이 없으면 문자를 씹었다. 사람들은 약속을 씹어먹지만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말을 다 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신 분이시다. 32,500개의 약속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과 지키고 건지시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32,500개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두 가지 약속, 말씀드린 약속이 참 많지만은 두 가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여러분들 지키시고 건지시는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은 변경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도 응답의 약속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이만큼 확실한 응답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외에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일일이 다 될 필요 없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병인데 죽을 병이라고 하면 무슨 병이죠? 현대말로 하면 무슨 병일까? 암병. 암병은 자기가 모르게 발병합니다. 초기는. 히스기야에게 아마 암병이 발병한 것 같아요.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살지 못하리라. 네가 가서 히스기야 왕의 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알려주고 삶을 정리하도록 시켜주라.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유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받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죠. 그러니까 절망이 돼가지고 그가 어디를 향할 수가 없어. 얼굴을 보고 뭐 신하들을 볼 어떤 면목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 왕궁 벽을 향했던 것 같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행하며 이 나라 국무를 행했으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데려가려 하십니까? 라고 심히 통곡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히스기야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기를 뭐라고 응답했는가 하면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서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마.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나았다고 말해요. 죽을 병이 금방 나버렸습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죽을 병에 걸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죠. 1970년 4월에 미국의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장담한 아폴로 13호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2만마일 약 3만 2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폴로 13호는 산소통이 깨져버립니다. 산소통이 깨지면 산소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우주선 안에 있는 우주인들은 죽습니다. 비행할 수가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즉각 본부인 휴스턴을 향해서 긴급 연락을 보냈더니 지 본부에서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아서 빨리 기환해라 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 전 국민들은 고장난 캡슐을 몰고 오는 우주비행사를 위해서 오전 9시를 기해서 전 국민이 기도를 했습니다. 무사 귀환하도록. 산소통이 깨진 상황에서라도 생명의 지장 없이 죽지 않고 무사 귀환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전 국민이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후 고장난 아폴로 13호는 태평양에 무사히 귀환을 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미 해군 군함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는데 이들이 우주선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해군 군목에 손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 만능의 시대에도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썩고 행편없는 이 시대에도 우주인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기도한 사람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 특별히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 말씀이 아니면 제가 참 살아가기 힘들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 받아들인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3년도 신대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목회할 목회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목회하느냐? 부산이냐 서울이냐 대전이냐 충청도냐 전라도냐 강주냐 어디냐? 늘 이 생각이 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오면서 이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제 강의 노트마다 제일 앞장에다 이 시편 16편 5절 6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주 정자로 정성껏 기록해서 강의 시간마다 이것을 보고 기도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산업과 자녀 소득과 나의 분깃과 나의 기업이 줄로 재워준 아름다운 곳에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또한 주님이 지킬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기도하여 온 결과 저의 목회가 오늘 이곳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지켜주신 아름다운 기업이요, 아름다운 산업이요, 아름다운 자녀 소득이요, 아름다운 분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참 얼마나 청량을 아름답게 줄로 재워주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제끼고 하나님이 저의 목회자로 여기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니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지시고 지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건져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물 가운데 빠졌을 때, 위기 아닙니까? 생명이 위독한 거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주고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의 일들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얘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한 가지 성경에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삽니다.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갈 때 우리에서 떠나갔습니다. 타양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은 타양입니다. 타양살이 간신히 살아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심한 기근까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축복받고 번성하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찾아서. 약속의 땅이면 기근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그러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브라함 소유의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없고 기근이 찾아오고 살기 참 힘듭니다. 그의 아내 사례와 약속의 땅에서 사느냐 죽느냐 싸움으로 사투를 벌이다가 이들 두 부부가 결정하고 생각하기를 우선 살고 보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우선 살고 보자.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 땅이고 뭐고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심정으로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쉽게 물과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애굽에는 당시에 살기 좋고 양식이 풍부한 기근이 오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일이 비일비재히 일어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위험한 땅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때 왕인 바로 임금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뺏어가 버립니다. 아내 뺏겼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살려고 갔는데 아내 뺏겼습니다. 결국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내가 살아야 신앙도 있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있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비아냥거리듯이 애굽 땅에 왔지만 아내까지 빼앗기고 자신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이고 우선 내가 살아야지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믿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들 행동하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신앙의 내리막길, 영적 침체는 인생을 송두리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 뭐 당해도 된다. 이것을 어떻게 뭐 극복할 것이냐.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영적 침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때 곧바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풀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안 그래도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안 그래도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으니 이 기회에 이 땅을 떠나야겠다. 잘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을 떠날 기회로 삼는다면 그는 누구든지 계속 경사지에서 눈썰매를 타고 전혀 브레이크가 없이 내리달아서 마지막에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수습할 길조차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를 보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문제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살려고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 뺏겼어요. 바로 임금에게 뺏겼어요. 임금의 건세로 내놔라.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자신이 아내 뺏긴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에서 태어날 것인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바로 임금에 뺏기고 사례는 바로의 후궁으로 바로 궁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을 낳을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속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도록 하는 생각이 어디서 오냐?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라가 바로 말미암아 파멸되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계획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다가온 어려움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결과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굉장히 위태로움에 처한 아브라함을 지키고 건져내십니다. 그 일이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간 뒤로 바로 왕궁에 큰 재앙이 내렸다고 합니다. 사라를 데리고 간 그 시점에 바로 왕궁에 임금 주변에 큰 재앙이 내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큰 재앙이 아마도 급성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큰 재앙 앞에 신의 진노가 내렸구나. 이 여자를 데리고 오자마자 신이 진노하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두려워서 사라를 급하게 아브라함에 보냅니다. 이래서 건져십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 불 속에서 네가 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건지심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을 철두철미 믿고 철두철미 붙드셔야 됩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 일곱 번 단련하여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완전무기한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 정황무후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약속들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은 걸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주시고자 약속한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이걸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과 약속한 말씀들입니다. 너는 내 약속 속에 들어오느라고 주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철저히 믿지 않으므로 결과는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인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아내 산의 몸에서 난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고 여기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초급증이 났습니다. 아내가 조금 지났습니다. 이 여자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가정의 여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자가 똑바로 서요. 이 아브라함의 변통을 하고 인류의 큰 화근을 불러들인 장본인의 출발이 사라에게서 있었습니다. 사라가 자기 자녀가 안 생기니까 후손이 있어야 되는 그 절박함에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 보냅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조금 있다가 자기 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될 건데. 그래서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받는 고통. 그때 그는 남편을 잃어버렸고 종도 잃고 자기 속에 있던 아름다운 여인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몽땅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므로 세계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에 넘어짐, 한 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시한 결과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너무 쉽게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불신합니다.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가볍게 여기고 약속을 한번 버리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자신이 정신차려 노력하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되면 사람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자식들의 노예가 되고 술과 마약의 노예가 되고 잡기의 노예가 되고 망할 대로 다 망하고 완전히 알거지에 돌아오는데 10년에서 30년 걸립니다. 아니 평생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나의 영원한 무덤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고 흉년이 오든 가뭄이 오든 태풍이 오든 전쟁이 나든 나는 이 집 안에서 죽는다라고 결단하시면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산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의 약속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복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오일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집트에 있습니다. 미국인이 주인입니다. 미국인 소유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만 애굽에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인이 이집트에서 기름을 퍼내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력 가운데 믿음이 깊고 말씀을 깊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 1년 중에 출애굽기 2장 3절에 딱 다다랐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보면요, 역청이 나옵니다. 모세 어린 아이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나무상자 요만한 애기 들어갈 만한 요만한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띄우니까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수처리를 하는 방수 처리를 하는데 역청을 발랐습니다. 모서리마다. 모서리마다 진하게. 안에 바르면 안 되니까 안, 바깥에. 바깥에 진하게 바르고 나무 짐까지 완벽하게 치료해서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역청, 영어로 피치, 석유의 원료입니다. 피치. 우리 교회 방수할 때 피치를 썼습니다. 피치는 석유라는 말입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피치, 즉 석유를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 아기를 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에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여기 석유가 있다라. 그래서 즉시 달려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집트로. 여러 정보를 가지고 모세 어머니가 역청을 발랐다는 그곳을 가보니까 지금도 역청이. 그래서 그 파보니까 엄청난 유전이 그 밑에 거기에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미국인이 땅을 그 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창고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철두철미 믿고 붙들고 아멘하여 순종하고 축복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